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에서 온전히 양육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 교사라는 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치부에서 봉사를 하게 될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가꾸어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육받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무릎 받을 만한 교훈을 받고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명하며 뵌 분 같습니다. 예, 텍스트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텍스트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나눠드린 거 보시면, 이제 목차를 먼저 적어 놨어요. 그래서 목차 보시면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들어가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인성교육과 성경적인 인성교육을 나눠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학교 유치부 아이들의 성경적 인성교육의 중요성.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이제 도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본론에서 다뤄봅니다. 그래서 본론 1에 보시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존감 교육, 두 번째, 하나님 경외 교육, 세 번째, 예수님의 성품을 교육, 네 번째, 추억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이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방법론적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참사랑으로 가르치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으로 책망하자. 가르친다는 것은 사랑과 책망으로 가르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훈육을 참사랑과 그리고 훈육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책망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러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 자, 여기 서론제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들어가며 해서 이제 첫 본문 말씀을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해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에서와 야곱입니다. 예, 그들이 장성을 했는데 잘 자라났는데 한 사람은 익숙한 사냥꾼이 되고 한 사람은 종용한 사람이 되어서 각각 들 사람과 종용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들에 나가서 뛰어놀고 사냥을 하고 한 사람은 조용히 장막에 거하게 되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떤 아이는 사냥꾼이 되고 어떤 아이는 종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한 것 같은데 꼭 당연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해 보는 것이 오늘 교육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부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경적인 인성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교육을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5세, 6세, 7세의 아이들이 맡겨집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우리들의 품을 거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지나서 성인이 되게 되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되어 있을지 혹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을지는 사실 모릅니다. 이 5세 아이가 20세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 5세와 20세는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속 연결되어 있다. 5세 아이는 6세가 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6세는 7세에게, 7세는 8세에게, 8세는 9세에게, 9세는 10세에게 해서 고등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되어지는 과정에서 서서히 굳어져가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인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굳어진 인성은 뒤집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교정은 가능하겠지만 그것마저도 많은 노력과 불필요한 희생이 따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치부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한 인성이 형성되도록 인도해야 하되 성경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인성교육과 성경적인 인성교육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 먼저 인성이라는 개념 정의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대략적으로 인성은 성품이다라고 말하고 곧 도덕적 인격을 형성하는 내면적 성품, 성질 또는 성격 및 강한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란 위에서 언급한 내면적 성품, 성질, 성격, 의지를 개발하고 이를 외면적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인성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인격자다, 인품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훌륭한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인간성을 말할 수는 있는데 참된 인간성의 정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나 도덕의 내용이 시대와 문화와 사회의 발달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성교육은 혹자에 따라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다. 혹은 전통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도덕적인 윤리적 성품을 가르치는 교육이다. 혹자는 선을 알고 사랑하며 실천하는 성향을 갖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다 라고 다양하게 정의 내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인성교육을 논할 때에는 비교적 그 정의가 명쾌해집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인성교육이 왜 필요한가? 한 인간의 인성이 그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색깔로 치자면 기본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하얀 도화지 위에 이제 가족이라는 그림도 그리고 학교라는 그림도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그림도 그리고 직장, 교회 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곳 어디에나 모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인성이다. 그래서 그만큼 인성교육은 중요하고 그래서 인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적인 인성교육의 의미를 도출할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가치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을 율법으로 명백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죄라고 하셨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법은 양보와 타협, 절충이 절대 없습니다. 중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절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인성교육이 바람직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교육하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간이 되라고 하실까? 말씀 두 구절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배운 후에는 그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인성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경외 교육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착한 행실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즉 성경적인 인성교육은 그 기본색이 하나님 경외이며 이를 통해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자 함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화살표를 해봤죠. 하나님 경외, 착한 행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예. 그다음엔 그 교회학교 유치부 아이들의 성경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볼 건데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아이의 인성교육의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비록 사회가 발달하고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것이 있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아이의 인성교육 책임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부모님의 역할의 다양성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경적인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교회학교의 도움이 어쩌면 절실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복음을 깨닫는 과정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교회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있게 선포되는 곳이며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아이는 경청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교회학교는 그 교육 방법이 다양하고 또 또래 아이들과 함께 배우면서 가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그 사랑은 부모님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도움은 중요하고 또 교회학교 안에 있는 우리 교사들은 돕는 자로서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는 유치부 교육을 복음의 토양화 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복음의 토양화 교육이다. 제가 종교신앙 발달 이론을 조금 언급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그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종교교육은 사실상 어렵다. 간접적인 교육이 되되 그 간접적인 교육은 어떤 지적, 정서적 요구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사실적이고 어떤 예술적인 사고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간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 토양화가 잘 된 아이가 복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참으로 좋으신 분으로 그래서 자기의 죄가 지적되고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을 그 하나님답게 여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알던 그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로 마음에 깊이 오게 되어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의 교육이 복음의 토양화 교육이고 그래서 복음의 토양화 교육인 이 아이들에게 그 어떤 토지를 잘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교육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첫 번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르쳐서 마음에 남게 해야 되는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일단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첫 번째, 자존감 형성 교육이고 이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하나님 경외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경외 교육을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 경외 교육의 핵심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하고 또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성을 교육할 것인데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을 아이에게 가르쳐줄 때 이 아이가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서서히 예,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것이 교회학교만의 추억. 예, 이것은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사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만의 추억이 그 아이 인성에 녹아들어 가서 예, 그 아이의 신앙에 이렇게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위한 토양화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때 이런 그 전철에서 같이 이렇게 교회로 올 때 어떤 성인 이제 청년의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추억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유치부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유하고 찬양하고 막 시청각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즐겁게 그 머릿속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학교에 대한 참으로 그 동화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기도 꼭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교회학교의 추억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자존감 교육입니다. 제가 가로에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적어놨는데 예,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아이에게 그 자존감 교육.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중요한 말을 몇 군데 써놨습니다. 문구를 보시면 첫 번째, 확실한 자아 형성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이 말은 심리학적으로 주체의식이 강해서 자아 형성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자아 형성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자아 형성이 흐릿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흐릿하게 믿습니다. 이 논리는 타 분야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뭐냐? 그것은 자기에 대한 만족이며 자신은 가치가 있으며 또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 어떤 느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인의 이 자존감은 이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유아 시절에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님이 아이를 유아 시절에 어떻게 다루었느냐가 이 아이의 자존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곧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에게 상당히 전달이 됩니다. 자존감이 강한 부모는 그 아이에게 바람직한 자존감 형성을 유도를 합니다. 부모님이 자존감 형성이 이렇게 다소 부정적이면 아이도 사실 그 아이의 자존감 형성도 사실 건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자녀를 다루는 방법이 미숙하여서 아이의 자존감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부모가 아이를 어렸을 때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해 어떻게 이 부모가 아이를 유아 시절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좋은 예화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에 대한 예화입니다. 하루는 아인슈타인의 엄마하고 그 이웃집하고 아인슈타인과 아인슈타인의 엄마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이웃집 가족들이 이렇게 냇가로 놀러 갔다고 합니다. 냇가로 놀러 갔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옆집 아이들은 막 물가에서 막 물장구 치고 돌 던지고 막 난리를 치면서 너무 아이들스럽게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저기 물가 옆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멍하니.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 옆집의 엄마가 아인슈타인의 엄마에게 아이고 아인슈타인 얘가 뭐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애 좀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냐 얘가 멍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애들이 저렇게 뛰어놀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때 이 아인슈타인의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아이가 저렇게 멍하게 보고 있는 게 생각이 없어 그런 줄 아냐고 자세히 보라고 저 아이의 눈빛과 저 아이의 시선을 자세히 보라고 저 아이는 지금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관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엄마는 이 아이의 기질을 잘 관찰을 해온 겁니다. 이 아이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이 아이는 부산하지 않으며 이 아이는 뭔가에 몰두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는구나 해서 만약에 다른 엄마 같았으면요 쫓아가서 야 너도 좀 뛰놀고 그래야지 넌 왜 그렇게 멍하니 있니 이랬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게 그 아이의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아이의 기질을 살려준 거예요. 그것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 준 겁니다. 끌어낸 게 아니라 두고 믿어줬죠. 예, 그래서 그 아이의 기질이 그런 거다 해서 이렇게 봐준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도 사실 보편적인 기질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기질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부어주신 예, 각 사람의 특별한 어떤 그런 그 성향인데 예,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건전하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기질은 안 돼 예, 이런 기질로 가야 돼 해서 아이에게 원래 있는 기질을 누르고 없는 기질을 갖다 붙이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질에는 사실 오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무오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무오하신 하나님이 그 잘못된 기질을 넣어줄 리는 없습니다. 다 결국엔 그 기질을 선용, 옳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그 위인들은 다 제각기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것이 왜 그런지는 몰랐겠지만 그들이 진정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다양한 기질이 필요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하고 바울이 그러하고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기질을 이렇게 잘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 교회 학교 교사가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교제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집에서 보이지 않는 기질이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와서만 아이들과의 무리에 섞여 있을 때만 나타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교육이 이루어질 때 찬양도 이루어지고 율동도 이루어지고 손유희도 이루어지고 공과 수업이 진행되며 분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아이들의 반응이 제각기 달라요. 예, 그때 아이들의 기질이 조금씩 예, 신앙적인 기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부모님과 어머님의 아이는 이러이러한 그때 관심이 많아요. 예, 암송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찬유라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공과 수업 때는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분반 수업에서 활동 수업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떠한 기질을 가졌는지 특성을 가졌는지를 부모님과 잘 교제를 해서 그것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려주는 방향으로 예,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단점인 기질이 아니라 약점인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다듬어주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게 인성교육의 하나입니다. 자, 요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결국 건전한 자존감이 형성된 아이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며 복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소중한 자신을 위해 대속해 주신 주님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자존감이 확실한 구원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죄로부터 구별되고 성결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 교육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삶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 건축할 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삶의 기초를 세우는 유치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 경외를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복음으로 가는 길에서나 신앙생활 중에 겪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경외를 바르게 세워놓으면이라고 읽었나요?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이라고 읽었나요? 네, 바르게 세워놓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자, 여기 또 중요한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들의 하나님 경외는 그저 주어지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삶에서 부딪히는 경험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으면 자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모델로 삼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올 때는 아이들은 교회 학교 오면 교회 학교 선생님은 특별한 존재로 사실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뭔가 그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 암송하라고 했을 때 아이가 민기적되고 부담스러워해도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암송하자고 하면 아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인지를 항상 살펴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학부모님과 함께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가르치는 자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공감하고 교제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심에 먼저 내가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 순서적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듣고 지켜서 순종한다는 것은 삶이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신명기 13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해서 순종하며 경외하며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부종하고 경외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명령을 지키게 되고 청종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부종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경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 알게 하는 교육. 둘째, 터득하게 하는 교육. 알게 하는 교육으로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교육한다. 그리고 행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교육으로서 부모님 공경을 교육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는 교육, 먼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다운 경외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과 의지가 자라나게 된다. 그 맨 나중에 압축하고 압축해서 쓴 말입니다. 참다운 경외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과 의지가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경외 교육의 시작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소개하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교육의 목표가 그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자, 그런데 그 주의할 것은 이런 겁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 우리 친구들, 이건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요! 아,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꽃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요!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아, 참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피아노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요! 누가 만들었죠? 하면, 그 대답이, 하나님요, 이렇게 가요. 그게 누구한테 잘못 있는 걸까요? 모르는 아이에게 잘못 있는 걸까요? 그렇게 대답하게 훈련하게 만든, 그런 방식을 만든 선생님에게 잘못 있는 걸까요? 그 선생님에게 잘못 있는 거예요. 급하면 안 돼요. 절대 급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화분 만들기 하는데, 이 화분에 있는 이 토마토, 요건 누가 만드셨죠? 이 토마토 모종, 요건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이 꽃, 이 화초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만든 그 화분, 그 화초, 그 꽃, 그것을 같이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만든 이 꽃을 보니까 잎이 노랗네. 와, 그리고 그 꽃이 몇 개가 피었어. 와, 참 이쁘다. 하나님이 참 예쁜 꽃을 만들어 주셨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어 주셨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대화를 좀 끌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오는데 사고력 증진을 위한 대화법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고력 증진을 위한 대화법의 목적은 이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사고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단답식 질문에 항상 단답식으로 대답하다가 함정 있는 질문에 있어서도 그냥 다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그런 사고하지 않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대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정말 아이가 마음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대답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꽃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다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럼 이 꽃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꽃이 자라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꽃이 밖에서 자라면 이 꽃은 비가 내려야 돼. 그래서 빗물을 먹고 자라야 돼.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비는 어떻게 내리는 걸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은 하나님이 키우실 텐데 그럼 이 내리는 비는 누가 주신 걸까? 그럼 아이들이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비도 하나님이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게 4살 때부터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집에서 해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꽃에 물을 줘요. 그럼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꽃은 엄마가 키우는 거지. 아니야, 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물 주니까 엄마가 키우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물을 주지만 이 물 먹고 화초가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는데 밖에 비가 내려요. 와, 비가 내린다. 그리고 이렇게 밖을 봅니다. 와, 풀들이 있다.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하나님이 저 풀들에게 비를 주는 건가 봐요. 네. 그게 사고가 확장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애가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와, 참 하나님은 그 고마우다.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다. 고맙다.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아, 하나님은 참 고마우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야, 꽃은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냥 하나님 만드셨어.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주고, 급한 마음에, 그러면 저건 누가 만드셨을까? 그러면 저건 누가 만드셨을까? 그 대답 듣는 게 재밌거든요. 예.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 급하게 나아가면 안 되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사고력 증진을 위한 대화를 유도하면서 질문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예. 비록 내가 던진 질문에 이 아이의 대답이 다소 어리숙하고 정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큼 같이 공감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치부 공과이든 분반이든 이 소중한 시간들은 시험을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단답형 정답들이 나와야 하는 일방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도록 사고하고 상상하도록 하는 신나고 놀라운 시간들입니다. 우리들의 무성의한 질문과 조급한 마음에서 비롯된 질문과 고민과 연구 없는 질문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적 사고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창조주답게 여기도록 그 아이의 마음을 가꾸는 것은 우리들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을 때 조금은 시간을 할애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을 교육. 여기 주제를 딱 적어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인성교육은 하나님 경외까지는 안 갑니다. 그냥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라고 끝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 그 중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사실 그 연결고리는 하나님 경외로 나아가는 그 어떤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68페이지 보시면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과 인간 대 인간에 관한 여섯 가지 계명을 잇는 계명으로 다섯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연결고리,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당연히 사랑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함이 또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생명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아이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그 아이에게 소개할 때 그 아이에게 얘야 그 누구누구야 사실 아빠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엄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리고 이 대화 속에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방법을 유도해야 됩니다. 나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 여기는 엄마 아빠가 이거잖아요. 네. 나는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와, 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왜? 내가 제일 대단하게,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있어서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야, 그 엄마, 그 대단한 엄마 아빠를 글쎄 하나님 만드셨대. 그러니 하나님은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을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예. 그래서 이렇게 유도해 주다 보면 이렇게 할 때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잘 하고 있는 행동이나 또는 잘 못하고 있는 행동을 할 때 엄마 아빠가 보기에 잘하고 있다, 엄마 아빠가 보기에 요건 좀 그 나쁜 행동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 아, 요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요렇게 하는 행동을 하나님 참 그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싫어하시는 것 같다, 미워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이 아이가 야, 엄마 아빠를 만드신 대단한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다 라는 기준이 서면서 예, 하나님의 경외의 기본 마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를 만드신 대단한 하나님을 소개 안 하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너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하면 하나님은 그냥 대단한 대상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예, 자꾸 훈계하고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예,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 아이가 부모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곳이기에 예, 이 부모님을 하나님이 예, 정말 놀랍고도 아름답고 사랑하게 만드셨다는 걸 알려주면 나중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이에게 행동의 선함과 악함을 이야기할 때 아이가 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면 예, 행동의 교정과 수정을 해요. 예, 실제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성경대로 하자면 아이들은 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지막에 바로 이 닮은 꼴의 특성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 반가로 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내용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모 공경의 내용을 네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둘째,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다음 장에 보시면 셋째, 부모님께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이가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부모를 잊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앞에 두고 살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에게 아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이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 아빠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주지만은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건 또 틀려요.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건 틀립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이 엄마 아빠에 대한 이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아이가 집에서 청소도 도와주고 음식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또 아빠 신발도 닦는 것도 가르쳐주고 빨래 넣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알게 될 때 이것을 병행해 주면 이 아이가 감사를 이렇게 체험하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해주면 부족하고 그 감사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집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가족을 위해 자기를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을 가, 감사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사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사준 학용품도 아껴 쓰고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도 투정 안 부리고 예, 투정 안 부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그 해라 마라, 그 좋다 나쁘다, 예, 감사해야 된다, 뭐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둘째,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꼴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질서가 바뀐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며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며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사는 아이에게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쉽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린 것이 무엇일까? 아이 눈높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먹는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논 후에는 제자리에 정리정돈을 한다든지 또 자기가 놀다가 어지러워진 것은 이렇게 자기가 직접 깨끗이 치운다든지 그리고 맛있는 것은 이렇게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나눠 먹는다든지 그리고 잠자는 시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약속한 것은 잘 지키는 것 이런 등등 해서 이것을 부모님과 교제를 통해서 아이의 실생활에서 중점되어야 할 순종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아이에게 교육하고 약속하고 그것을 이렇게 지속 관찰해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순종 그리고 아이에게 그 공감을 얻어내고 동의를 얻어낸 그 약속들 그것이 그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교회 학교에서 어떤 교회 학교 안에서 약속한 것들을 집에서 실천하는 것은 아이에게 또 다른 힘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부모님께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응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은 아이를 버릇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씨가 됩니다. 부모에게 버릇없는 아이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만 유독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는 것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부모에 대한 예의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목표로 하지만 이는 순종의 습관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 동그라미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이렇게 숙지하고 또 아이에게 가르치고 또 부모님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교정하는 것이 교정하는데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1번부터 11번까지를 보시면요.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께는 꼭 높임말을 사용한다. 부모님이 식탁에서 기도할 때에는 함께 기도한다. 부모님이 식탁에서 수저를 먼저 드신 후에 수저를 든다. 맛있는 것은 부모님께 먼저 드리고 부모님은 먼저 조금이라도 맛을 봐야 돼요. 또 입을 떼야 돼요. 아이는 식사를 다 한 후라도 부모님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는 식탁에서 기다린다. 부모님이 집을 나설 때나 돌아올 때는 공손하게 인사한다. 부모님이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는 배웅이나 마중을 함께한다. 그리고 짐을 나눠들도록 한다. 아이가 집을 나서거나 돌아올 때는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서 인사한다. 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조부모님 방문 시에는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고 병중이시면 쾌유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말을 인사를 꼭 하게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이웃 어른들께 인사할 때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도록 인사하도록 하고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방문하게 해서 근무지에서 부모님이 일하시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조금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빠졌지만 중요한 게 이것이 있습니다. 교제 장소에 갈 때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뭐 구역 모임이든 조 모임이든 아이가 따라가잖아요. 늘 돌아다녀요. 후다다닥 후다다닥.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미리 가르쳐야 돼요. 그냥 야 그 앉아 있어서 돌아다니면 눈 딱 딱 감고 너 이렇게 하면은 애가 당황하죠.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러거나 아니면 너무 급해서 조모임 막 구역모임 나가기 전에 너 그럼 가면 조용히 해야 돼. 너 떠들면 가면 안 놔둬.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예절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다른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는 끼어드는 것이 끼어들면 좋지 않아. 끼어드는 것은 좋지 않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지금 가는 이 모임은 어떤 신앙적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건 그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거야. 아주 그 중요한 모임이야. 이 모임 때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다른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이야기에 끼어들면 이렇게 안 되는 거라고 해서 그 부모님과 어른이 이야기할 때 끼어드는 것이 이제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또 모임 나갈 때 그것을 주지시켜주면 그것이 예의 때문에 이 아이가 끼어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이렇게 통제가 될 것이고 또 비록 아이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교정하기가 수월해요. 엄마 아빠가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는 특히 이렇게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모임일 때는 끼어드는 게 아니라고 했지?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하면 이 아이가 그것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어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끼어드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넷째, 그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그 아이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할 때 혹은 그 분반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선생님은 아이에게 같이 기도하죠.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때 부모님 아이들의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그것을 그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마 머리에 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튀어나올 거예요. 집에서 밥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 얘야 오늘은 그 너가 한번 식사기도 해볼래? 근데 엄마 아빠가 생각지도 않은 엄마 아빠를 위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장은 요구할 순 없지만 선생님들이 그것을 자꾸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밥 맛있게 먹게 해주시고 내일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 잘할 수 있게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넣어주면 아이가 기도 가운데 엄마 아빠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생각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게 감사와 예절과 순종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꼭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실행을 해줘야 된다. 여기 써놨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항상 생각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내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 공경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훈련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감사해하며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부모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 아이가 부모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들어보고 또 그 내용을 부모님과 교제해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전도 현황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아이에게 지금 그 엄마, 아빠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너도,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한번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들어주실지 몰라. 혹시 합니까? 그 아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실지? 자, 세 번째, 그 반가로 세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존감이었고 두 번째가 하나님 경외였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성품 교육입니다. 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이름, 제일 중요한 이름이라면 제일 많이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 좀 그 뭐야 실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주는 그 분량이나 시간이 사실 좀 적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예수님에 대한 그 행실을 이야기해 주는 건 평소에 계속 돼야 돼요. 하나님을 그 계속 이야기해 주듯이 예수님도 계속 소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신앙 발달 이론에 의하면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은 종교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들은요 신인 동역론적 사고를 해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유치부 아이들은요 만화에 나오는 뽀로로가 자기 친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약국에서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캐릭터 보면 와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호숫가에서 노는 그 그렇게 그 뭐 물고기나 새들을 보고 인사하라 그러면 인사해요. 동물과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물과도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그래서 아이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 그러나 엄연히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꾸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 어린이 찬양 하세에도 이런 게 있어요. 주는 내 친구, 영원한 친구, 친구, 네, 친구.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그 좋으신 분으로, 그리고 때론 우리의 그 친구와 같은 분으로 가깝게 이렇게 자꾸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도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린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분을 마음속에 참으로 좋으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히 이 아이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깨달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 다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보세요. 어른들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해주면 안 믿잖아요. 강박해서. 근데 아이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충분히 그것을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데 어른들이 이해 못하니까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이해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셔. 그분은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 그분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 친구들,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계셔. 아이들이 에이 뻥이야 이럴까요? 어른들은 그러죠. 에이 뻥이야 라고. 근데 아이들은 이 그 종교 발달 이론에 따르면 어른들의 말과 행동과 그 생각의 표현이 아이들은 그대로 다 흡수한다고 돼 있어요. 흡수 안 하는 건 어른들이에요. 아이들은 흡수를 다 합니다. 그런 흡수력이 좋은 아이들에게 왜 예수님을 소개 안 시켜줘요? 많이 해줘야죠. 예수님이 얼마나 착한 행실을 많이 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런 것을 아주 이야기를 재미있고 감칠맛 나게 자주 일상적으로 자꾸 해줘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 아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착한 일들을 차분하게 잘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사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해서 뽀로로보다 더 좋은 분 예수님. 네? 뭐 뿡뿡이보다 더 좋으신 예수님. 네. 그래서 만화 캐릭터를 볼 때 흥분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나올 때 너무 흥분해하고 막 예수님과 막 이렇게 사귀는 장면도 상상하게 하고 그게 아이들에게는 가능해요. 그런 상상이.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는 예수님의 착한 행실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인격적인 소개와 착한 행실을 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묵상을 안 해서 그래요. 예. 묵상을.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예.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일들을 상상하면서 행적을 쫓아가면서 그 자리에 있던 나를 상상해 보시는 경우가 사실 드물어요. 오히려 구약의 사건들은 많이 묵상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 비중을 적게 둘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에게는 더더욱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착한 행실에 대한 묵상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뽀로로에 나오는 뽀로로의 그 좋은 행동들보다 뽀로로가 착한 행동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익살스러운 행동도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더 좋은 거야. 그 예수님이 뽀로로보다 더 선명하게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림책도 많이 보여줘도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림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도 많이 보여줘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게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익숙하게끔 한다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를 탁 내려놓을 때,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참 좋으신 예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게 결코 마음에서 안 사라집니다. 어른들은 말씀 찾아주고 십자가 영상 보여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 단번에 알잖아요. 지적 사고활동을 쫙 알잖아요.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알다가 갑자기 복음 때 예수님 만났어요. 아이가 당황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복음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충분히 소개해줘야 돼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복음 만나기 전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보시면요. 예수님의 착한 행실을 잘 배운 아이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잘 발굴하고 개발하여 아이의 인성이 건전하게 형성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성은 구원을 받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과 의지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입니다. 추억을 만들어주자.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연교육과 인성교육의 시기는 13세 이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경험한 것들이 평생 동안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요, 인성교육할 때 아이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라고 이야기해요. 13세 이전에 충분하면, 가능하면 충분하게 여행을 많이 다니라. 예,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많은 환경에 노출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결국 그 자연에 대한 그 시각과 마음이 인성에 녹아 들어가거든요. 녹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인성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한다면 그 교회학교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해주지 못하는 유익한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유치원이나 가정에서 해주지 못하는 추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착안하셔야 됩니다. 뭐 많은 추억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학교에서 더 잘해주는 게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기가 막히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에서는 절대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연구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해보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의 추억 속에 야 그때 교회학교에서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네. 그런 좋은 마음 바탕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인성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예를 몇 개 드러났는데 노화방주 만들기를 아주 재밌게 한다든가 찬유를 함께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든가 또 요셉의 생애를 연극으로 만들 때 아이들이 적극 동참을 한다든가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추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재능도 발견되고 또 그 아이들의 훈련이 그 아이들의 기질이 훈련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기질이 훈련된다 그랬죠? 기질이 훈련된 것이 성품이라고 합니다. 훈련된 기질이 성품이에요. 기질이 훈련된다. 개발되고 발전된다라는 거고 단점인 기질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약점인 기질은 있어요. 그 약점인 기질들이 이렇게 보완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예, 아이가 이렇게 그 소극적이죠. 소극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 활동 같은 걸 만들면서 재밌게 그 아이가 이렇게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그 아이의 소극적인 그 기질은 이렇게 활동에 흡수되면서 보완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부분의 약점인 기질들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심지어 40% 이상이 이렇게 충분히 보완이 된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예. 자, 이제 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중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갈 텐데 맨 앞장 목차를 보시면요. 목차 자주 보시면 좋은데, 목차 보시면 본론 1.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본론 2.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참사랑으로 가르치자, 성경으로 책망하자, 성경으로 책망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치자. 이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11페이지로. 여기 이제 반가로 1번의 참사랑으로 사랑은 애착이나 집착과는 다르다. 사랑은 대상을 내 스타일로 만들거나 조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상대방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사랑은 아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와 부모님과 교사는 참사랑의 공급자요. 참사랑을 아이에게 전해주고 공급해주는 협력자적인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써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여기 주인에게 맡긴 집 그 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지혜롭게 이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어서 그 기질을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 곧 주인이 오셔서 그 집 사람들의 가꾸어진 능력과 재능대로 주인의 일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된 사랑을 교육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이것은 미숙한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미숙한 사랑을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과잉보호로 절제 없는 사랑. 둘째, 권위를 상실한 권위 없는 사랑. 셋째, 완벽주의적인 사랑. 넷째, 조건부 사랑. 네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과잉보호로 절제 없는 사랑. 이 아이가 겪어야 될 어려움을 차마 못 보고 대신 해결을 다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보호로 인한 그 절제 없는 사랑은 두 가지를 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무자립, 무의지, 무자립 이것을 야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야기합니다. 아이는 점차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여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은 아이를 놀랍게도 불신하게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너무 그렇게 그 이쁘고 다독고 이쁘고 막 그렇게 그 너무 그 깨물어주고 싶어서 다 해줬어요. 네, 다 해줬는데 아이가 점점 계속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할 때 아이가 그걸 못한다라는 반응을 초반에 보이게 되면 부모님은 판단합니다. 아, 얘는 그 못하구나. 얘는 못하구나. 해서 계속 그것을 해주는데 결국은 부모님도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의 그 과잉보호가 아이의 무자립을 낳았다. 무의지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아이는 자립을 연습하면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립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아이가 선한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가 권위를 상실한 권위 없는 사랑.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가 부당한 일을 요구하면서 때를 쓰면 안 돼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특히 신입교사 선생님들은 안 되라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아이가 자기를 싫어할까봐. 아이가 이제 그 자기에게 호감을 안 보일까봐. 사실 신입교사가 딱 되고 나서 분반에 아이들이 쫙 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좋은 거야. 이 아이에게 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그 뭐 과잉보호하듯이 해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안 되라는 말을 못하고 자꾸 다 해줄라 그래요. 때렸을 때. 예,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 그건 올무입니다. 예, 그것은 함정에 빠지는 일이에요. 예.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되라고 한 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지켜야 돼야 됩니다. 아이의 관심을 얻기 위해 호감을 얻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을 허용할 경우 교사는 약간의 호감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권위라는 것은 완벽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땐 그 후에는 이렇게 나오죠. 저 분반 바꿔주세요. 네. 네. 그런 상황이 가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완벽주의적인 사랑.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것만 찾아내서 더욱 잘하라고 그 격려만 한다면 놀랍게도 아이는 마음속에 분노를 갖게 됩니다. 왜? 칭찬받고 싶은 본능은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삐죽삐죽대면서 잘한 거 이렇게 보여주는데 칭찬이 없어. 칭찬에 메마른 아이가 꾸중만 받습니다. 책망만 받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 상처로 선생님의 손에 의해서 마음이 할퀴어진 겁니다. 그 말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상처를 후벼파지 않으신다. 오히려 감싸 안으시며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주님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상처를 다루어지는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넷째 조건부 사랑입니다. 야, 신발을 신발장에 놓으니까 너 참 예쁘다. 고로! 너 신발장에 신발 안 넣으면 넌 미운 아이야. 네. 이렇게 그 혹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행동 기준이 조건 그 자기의 조건 성취가 자기가 행한 것이 그 주어질 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따먹듯이 요구하면 칭찬받겠지? 요구하면 칭찬받겠지? 네. 그게 아이의 잘못일까요? 그렇게 자꾸 질문을 유도하고 아이를 꼬들긴 선생님 잘못일까요? 아이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칭찬받고 싶은 본능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이기적인 칭찬받고 싶은 그 타고난 기질을 타고난 그런 마음바탕을 교정해주는 게 우리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는 거. 뭐 해줄 때는 이뻐하고 뭐 안 해줄 때는 미워하고 이렇게 아이가 생각하게끔 끌고 나가면 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조용히 사랑한다고 말해보자. 어쩌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 좋은 기회는 아이에게 말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이 예,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이에게 난 너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너를 참 우리 분반 아이로서 너무 사랑해. 그것을 짤막하게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숙한 사랑 말고 그럼 이제 참사랑은 이렇게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마땅히 전해야 될 대상에게 사랑을 전하되 주님이 베푸셨던 사랑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예.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이란 이제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렇게 좀 적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둘째, 실수를 인정하는 것. 셋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에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누구인지, 뭐 누가 학부모면 애 이뻐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외모가 어떠한지, 오늘 좀 얘가 깨끗하게 입고 왔으니까 좀 감싸 안아주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말투나 행동이 어떠한지 아주 사근사근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분반 아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절대 마음속에라도 순위를 매기시면 안 됩니다. 네, 얘는 이렇게 순서 매기면 안 돼요. 그거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맡기신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마음으로 인격적인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처음 분반을 맡았을 때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다 이뻐요.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다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서가 생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미운 아이가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괴로운 아이가 생깁니다. 그때부터 처음에 먹었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때 내가 분반 처음 맡았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면 그때는요 존재 자체를 사랑했어요.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분반 교사를 하는구나. 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분반이 형성되는구나. 야, 이 아이 어떤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맡기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야겠고, 야,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이기적인 기준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말을 써놨습니다. 숲속의 50%는 나무요, 지구의 70%는 바다요, 사랑의 90%는 희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100%는 바로 당신. 하나님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에 보시면요. 따라서 혹 아이의 기질과 형성 과정에 있는 인성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성이 형성 과정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예. 그리고 기질이 훈련받고 있어요. 다듬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정에 있는 아이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도 비교해서. 예. 비교해서. 마음에라도 비교해서 평가하잖아요. 보십시오. 틀림없이 아이가 눈치챌 만큼 행동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때 아이가 상처받아요. 둘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다. 아이의 실수에 돋보기를 들이대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이의 실수에 돋보기를 들이대지 마세요. 실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돋보기 들이대듯이 실수를 캐내서 책망을 준다면 아이의 마음은 상처를 입고 병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수를 할 때 괜찮아, 안 다쳤니? 선생님도 유치부 때 실수 많이 했어. 괜찮아, 다른 아이들도 실수 많이 하더라. 아이는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배우는 중에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에 대해서 돋보기 들이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 우리도 상처를 받는데 연약한 아이들이 실수에 돋보기를 들이댈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으며, 그 받은 상처로 위축되었을 때 이 아이의 인성은, 예, 실수에 돋보기를 들이지 않을 때보다는 좋지 않게 형성될 것은 거의 분명할 겁니다. 셋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써놨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지 마시고요. 제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지 마시고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이가 느낌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느낌을 어떻게 받을까?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그림도 그려주고, 때로는 놀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손붙잡고 기도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볼 만지면서 눈도 마주치고, 그리고 표정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아이가 수신합니다. 수신 못 받았으니까 제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참사랑으로 교육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성경으로 책망하기. 사실 성경으로 책망하기는 굉장히 많은 의미와 교훈과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좀 짤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책망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교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훈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들어 아이에게 책망하는 것은 성경적 인성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결국 아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옳지 않은 행동,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즉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러한 평가 있잖아요. 아, 이건 그 나쁜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한 평가가 선생님의 지적으로 말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게요, 4세 때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곧 5세부터는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7세 때는요, 거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아이를 책망할 때,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싫어하셔.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안 하셨어. 예수님 이럴 때 이렇게 하셨어. 라고 아이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즉 아이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이때 전제되어야 될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게끔 아이에게 심겨줘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행실을 잘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먹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안 해줬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 들이대고 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서 안 되는 거 할 때는 아이가 당황해요. 속으로 그러겠죠. 왜 그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안 받아들이게 하려면 성경으로 책망할 때에는 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상태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책망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칭찬 9을 해야 됩니다. 책망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칭찬 9을 해야 돼요. 네. 자꾸 듣기 싫은 말 들으면 짜증내요. 반항합니다. 튕겨나갑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들으면 안 좋은 얘기 들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책망을 하려거든요. 먼저 아이에게 칭찬할 것들을 많이 평소에 찾아두셔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과 유사한 것이 칭찬으로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야, 너는 참 이때 참 이런 거 너무 참 잘하고 참 이런데 아, 요거는 참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 행동은 사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예수님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정리해놨는데 학교에서 이제 달리기 1등한 아이가 막 집에 들어왔어요. 뭐 하나 상품 하나 타갖고 왔겠죠. 막 문 열고 탁 들어오자마자 엄마 나 1등 했어 내가 막 뛰어가는데 아무도 날 따라올 자가 없었어 라고 했을 때 엄마의 반응입니다. 유대인 엄마는 이렇게 가르친다. 검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사랑하는 아들아 참 잘했구나.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야. 너보다 못한 친구는 지금 얼마나 슬퍼하겠니? 그들을 생각하면 겸손해야지. 그리고 성경으로 책망 들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받았어. 시내산은 아주 낮은 산이야. 모세가 높지 않은 낮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 모세가 겸손하고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너도 1등 했을 때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단다. 그래야 모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지.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며 겸손한 자세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야. 물론 5세, 6세, 7세 아이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장면을 얼마나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것을 평소에 아이에게 부모가 됐든 교사가 됐든 쉽게 아마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 공과 스토리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대화의 수준을 조금 낮춰서 예, 이 그 성경에 대한 이 비유를 조금 낮춰서 설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는 깨닫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처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부모와 교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젖어 있으면 구원받기에도 좋은 성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기에도 좋은 성품으로 가꾸어질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깊은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인성교육은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어떻게 깊은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앞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요구한다. 절대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기회가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통과합니다. 예. 그때 그렇게 통과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아이 마음에 심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디, 예, 마무리 짓죠? 부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심겨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없이, 아니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그 설명드린 것도 있고 안 읽고 넘어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시간 되셔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유치부 아이들의 성경적인 인성교육에 대해서 그 유치부 신입교사 교육을 열어봤습니다. 오후에 또 교육이 있습니다. 힘내셔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신입교사 교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신입교사에 지원하신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입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을 온전히 잘 마쳐서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손길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생에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